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의 대테러 작전 과정에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인질로 붙잡혀 있던 미국인 한 명과 이탈리아인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백악관이 23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지난 1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미국인 워렌 웨인스타인 씨와 이탈리아인 지오바니 로포르토 씨가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특별 담화를 통해 대테러 작전 중 미국인 인재 등이 사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들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당시 미군의 대테러 임무는 알카에다 근거지를 겨냥한 것으로 지침에 완전히 부합되는 작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한 미국인 웨인스타인 씨는 미 국제개발처 USAID와의 계약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비즈니스 개발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그는 그러나 지난 2011년 자신의 집에 침투한 알카에다 무장 요원들에게 납치됐었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핵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내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이나 미국의 판단 규모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10개에서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의 한 민간 연구소는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서방 6개국과 이란의 협상이 20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재개됐습니다. 이번 협상은 예멘 사태 등 미국과 이란 관계가 긴장된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부가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에 무기를 제공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예멘 해상에 군함을 파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와 함께 이란에서 구금되거나 실종된 미국인들 사건과 관련해 이란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핵협상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이 최종 시한인 이란과 서방 측의 협상에서는 이란의 핵활동 축소에 따른 서방의 제재 해제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해외로 도피한 부패 사범 10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서 본격적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22일 국외 부패 사범 검거와 작물 회수를 위해 국외 도피범 100명의 명단과 신상 명세를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도피범의 사진과 성별, 신분증 번호, 여권 명세, 도피 국가 등 자세한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도피범 1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 부처나 기업의 수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도피범의 주요 혐의는 뇌물 수수와 부패, 횡령 등이었습니다. 이들이 도피 지역으로 선택한 국가는 미국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와 홍콩, 호주, 태국, 싱가포르 등도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 28개국 정상들이 23일 브뤼셀에서 만나 지중해 난민 참사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이날 유럽의 수색구조 활동 예산을 늘릴 것과 불법 이민선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나포해 파괴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의 드미트리 아브라모플로스 이민담당 고위대표는 최근 리비아 선박 사고 희생자 합동 장례식에 참석해 우리는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리비아를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던 선박이 사고로 침몰해 800여 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민간 사이버 보안 업체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밀 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 사태로 대중들 사이에서 정부의 사이버 감시 활동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4월 일정에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국방부에 대한 신뢰 구축에 나섭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첨단 기업들과 정보통신 관련 벤처 기업들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4월 24일 금요일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 2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오늘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긴장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런 방어적인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연계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초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전승 행사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라고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 2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추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규모인데요. 중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규모를 자세히 밝힌 배경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2일 북한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핵무기 20개를 보유한 것으로 중국의 핵 전문가들이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핵 전문가들의 이런 추산은 미국의 추정치보다 많은 것입니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10개에서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내년까지 핵무기 수를 현재의 2배로 늘릴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핵 보유에 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이 같은 평가는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비공개로 열린 미국과 중국 전문가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산하기관인 중국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중국에서 북핵 관련 기술 정치 외교 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미국 측 관계자들은 북한의 핵탄두 보유 규모를 추산한 전문가들이 중국 최고의 우라늄 농축 전문가들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북한의 핵무기를 이렇게 많이 추산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베이징 회의에 미국 관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나중에 회의 결과를 설명 듣고 놀라움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물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중국 전문가들의 북한 핵무기 보유 추정치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전문가들의 추정치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에 집중해 북핵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 회의에 참석했던 지그프리트 해커 미 스탠포드 대학 교수는 중국 전문가들의 추정치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북한의 행보를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측 태도가 변하고 있다면서 과거 중국은 북한이 핵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현재는 걱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의 북한 핵무기 추정치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계산될 전술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정말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면 중국이 이미 자체적으로 움직였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협상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핵무기는 숫자보다는 보유 자체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정치는 의미가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그러나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북한의 많은 핵무기에 대한 안보 우려 때문에 자체 핵무기 개발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이 오늘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긴장상태에 있는 남북관계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은 지난달 2일부터 한국군 20만여 명과 미군 3,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미군의 참여 규모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미한연합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독수리 훈련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2월 훈련 개시를 앞두고 북한의 비난에 대해 독수리 훈련은 연례적인 훈련이며 남북관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의 지난 2월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런 방어적인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연계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연례적 훈련은 남북관계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북한은 독수리 훈련 기간 중인 지난 2일과 3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을 서해안 방향으로 발사한 데 이어 애슈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둔 지난 7일에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다만 이번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시위 강도는 지난해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독수리 훈련 기간 중 7, 8차례에 걸쳐 스커드 미사일과 300mm 신형 방사포, 중거리 노동미사일까지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독수리 훈련이 끝남에 따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에 국면 전환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서 정상회담을 제안했을 정도로 김정은은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북중관계 냉각, 그 미국의 대북제재, 남북관계 경색, 북일관계 진전 더디고 북노관계 조금 있지만 러시아는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필요성은 양측 모두 있다. 일정한 계기만 만들어지면 지금 어떤 상방이 위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뭐 지금 양측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들어 북한은 한국에서 열리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에는 참가를 공식화했지만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해서는 당국 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연평도와 가까운 북방 한계선 북쪽 무인도에서 용도가 드러나지 않은 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 만큼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갈도라는 작은 섬에서 기초 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 공사 목적을 포함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갈도는 한국 측에서 망원경으로 충분히 관측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 만큼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새로운 시설을 공사하고 있는 연평도 북방에 있는 갈도는 일종의 무인도죠. 민간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접적지역이고 따라서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초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북한군은 약 한 달 전부터 갈도에서 중장비 없이 약간의 병력만으로 터파기 등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도는 연평도에서 약 4.5km 떨어진 작은 섬으로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북한 장제도에서 남쪽으로 2.4km 해상, 그러니까 북측 장제도와 남측 연평도 사이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북한군이 실제로 이곳에 군사시설을 짓고 있다면 한국 측 서북도서를 겨냥하는 북한의 최단거리 대남 공격기지가 되는 겁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을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이제 열점지대로 규정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무력 충돌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최단거리에 공사를 해서 뭔가 발사대를 설치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해당 시설물이 북한의 해안포나 장사정포 진지, 대남 관측기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다음 달 초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전승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대사는 또 러시아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참여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티머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치러지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아마도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머닌 대사는 23일 서울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 제1위원장의 참석을 외교적 통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22일 여러 북한 인사들과의 접촉에서 김 제1위원장의 참석을 확인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 제1위원장의 정상회담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머닌 대사는 또 러시아가 개성공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의 개성공단 참여를 위해 많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의 중인 방안 가운데에는 고려인 출신 기업인들이 제안한 식품 생산업의 진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러시아 기업의 개성공단 참여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면 한국 측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하고도 이게 논의가 돼야 되고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드릴 텐데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구체적인 게 진행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티머닌 대사는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사드는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체계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러시아 접경지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선 관련국들 사이에 이견이 있더라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모든 당사국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의 접근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머닌 대사는 북한은 회담 재개에 관심이 있고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협상이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방적 전제 조건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조속한 대화와 접촉도 촉구했습니다. 티머닌 대사는 남북한이 상대방의 군사훈련을 놓고 비판을 주고받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군사활동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22일 보도자료에서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남북한과 러시아의 삼각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루시카 장관은 22일 유라시아 교통에너지 포럼에 참석해 이 사업에 대한 러시아 측 구상을 설명한 데 이어 한국의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도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극동개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에 대해 한국 측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극동개발부는 특히 러시아와 한반도를 잇는 대규모 에너지 공급 사업을 홍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북한 라선 경제특구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잠정 타당성 조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맡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전력회사 라오 동부에너지시스템은 내년부터 라선 특구에 전력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앞으로 10년간 총 6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극동개발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계원 사장과 만나 이 사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극동개발부는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라진항을 거쳐 한국으로 수송하는 시범사업을 남북러 삼각협력의 또 다른 예로 제시했습니다. 극동개발부는 2차 시범사업이 이미 시작됐다며 러시아 핫산에서 철길로 라진항으로 수송된 뒤에 화물선으로 옮겨져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극동개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에 수송되는 석탄은 4만 5천 톤에 달한다며 오는 24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남북러 삼각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에 갈루슈카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사실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자, 이제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남북한과 러시아 삼각협력 사업의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재 남북한과 러시아 삼각협력 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그 좀 추진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러시아는 주로 북한과 삼각 그 협력 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협력 사업 아이템을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그 전력 송전 부분, 철도 개보수 그리고 농업 나아가서 우주 산업까지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 그 유연탄을 라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반입하는 그런 시범 사업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범 사업은 말 그대로 그 본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경제성을 그 검증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 본 계약이 그 체결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같은 경우는 오늘 개성단에도 러시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네.
사실 그 남북한과 러시아 삼각협력 사업은 논의는 무성한데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직 그 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특히 삼각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러시아라는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 한정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네.
러시아 전체가 아니라 결국 이제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삼각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북한도 이 동북아 지역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그 동부 지역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네.
또 푸틴 정부의 극동 지역 개발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갈루시카 장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극동 개발은 러시아 정부의 21세기 최우선 과제다.
아,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최우선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 또는 한국 기업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 그 협력에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외교적인 배경도 깔려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5.24 제재 조치 같은 게 없다면 남북한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제한적으로 러시아와 삼각 협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5.24 제재 조치로 남북 간의 직접적인 경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를 이제 포함해서 삼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남북 관계 경색이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또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이쪽 러시아와의 관계를 소통을 함으로써 대안으로 삼을 면도 있나요?
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의존도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고 또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고립이 되면서 북한과의 협력할 여지가 커진 그런 부분도 결국 이 북러 간의 밀착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네.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북한과 갈등이 큰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도 이 삼각협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으로서는 어떤 점이 이익이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예, 역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가교로서 한국의 역할을 또는 한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남북 간에는 5.24 제재 조치 때문에 직접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지만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남북한 간의 경협을 그 진전시켜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철도 연결이라든지 그 남북한의 철도 연결이라든지 또 그 남북한 철도 연결 통해서 러시아 극동 지역을 통과하고 궁극적으로 유럽까지 연결하려는 그런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업들은 그 정부가 뭐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이익이 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그런데 한국 기업들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기업들은 조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 큰 이유가 분명히 러시아와의 협력이 그 필요하긴 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나진 합산 프로젝트가 하나의 사례가 되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경제성이 나오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국 국적의 선박이 북한 지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그 제3국 배를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 중국 배가 들어가서 러시아산 석탄을 운반해 오는 그런 그 시범 사업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러시아 쪽에서 유연탄을 아주 원활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겨울 동절기 동안에는 석탄 생산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아직 존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극동 지역의 시장 규모가 아직은 작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들이 관심은 많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지금은 관망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과연 뭐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진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한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러시아와 함께 이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북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범사업 단계고, 아직 이제 본 계약도 체결이 안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삼각, 그 남북한, 러시아 삼각협력도 결국 남북한의 관계에 상당히 또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남북관계가 고일대로 꼬여있고, 전혀 지금 돌파구를 못 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의 협력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에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와 함께 남북로 삼각협력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국에 넘기도록 하고 노동조합 결성도 허용치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22일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노동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북한 당국은 근로자들의 임금 전체를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북한 근로자들은 임금의 일부밖에 받지 못한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방식 때문에 실제로 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개성공단이 지난 2004년 출범한 이후 외부 세계가 북한을 들여다보고 북한이 외부 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은 임금을 받을 권리와 발언권,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등 북한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상쇄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개성공단의 노동 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방해를 받지 않고 조직을 결성할 권리와 대표를 선출할 권리,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구성해 단체 협상에 나설 권리 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에 관한 남북한의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와중에 북한이 여성 근로자들을 성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어린이들을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잊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임금 인상과 관련해 논쟁을 하기보다는 북한의 중간에 개입하지 말고 임금 전체가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를 걸어서 지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여성평화운동단체는 신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무장지대 DMZ 도보 횡단 계획을 추진 중인 위민 크로스 DMZ 한국위원회는 2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남북 양측으로부터 행사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양측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이 주도하는 위민 크로스 DMZ 회원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다음 달 24일 북한에서 남한으로 DMZ를 걸어서 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성사되려면 남북 양측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잠정 승인했으며 북한 역시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지난 17일 북한 당국의 승인이 공식 확인되면 필요한 협조를 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단체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안김정의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상임 대표입니다.
저희가 유엔사에 요청을 했을 때 남북한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와라는 것이었고 남북한 정부 공이 물론 정식 공문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에서는 우리들이 협조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조만간 유엔군 사령부에 공문을 발송하면 다음 달 초쯤에는 남북 양측 정부의 승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DMZ 횡단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국에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 행사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언젠가는 한반도 분단을 해소하는 염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와 함께 남북 정부로부터 신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김정의 상임 대표입니다.
신변의 보장을 할 수 없다? 좋습니다. 보장을 못 받더라도 여성들은 걷습니다.
이 단체는 23일 발표한 선언문 초안에서 외세에 의한 한반도 분단 70주년을 맞아 용서와 이해 그리고 대화를 위한 새로운 만남의 장을 위해서 걷는다며 한국전쟁의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외국인들의 DMZ 횡단은 지난 2013년 뉴질랜드인 5명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실행한 데 이어 지난해 러시아 이주 150주년을 맞아 연해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자동차를 이용해 한국에 도착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에 두 컨테이너 분량의 고기 통조림과 담요,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품은 오는 6월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이 최근 북한에 고기 통조림과 담요, 의약품을 보냈습니다.
April 7th is when it loaded. We sent it from Pennsylvania. We actually sent two containers, so it's the second and third container this year.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테리 스미스 국장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7일 두 컨테이너 분량의 식료품과 담요, 의약품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Sometime in June, actually food and blankets, and the other container is food, blankets, and medicine. Right, and the rest.
지원품은 오는 6월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 단체가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 전문 병원과 요양원 등에 보내질 것이라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올 들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북한에 지원품을 보낸 것은 지난 2월 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단체는 앞서 황해남북도 내 병원 두 곳에 태양열 패널과 물 저장 탱크, 파이프 등 수도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보냈습니다. 스미스 국장은 북한에 지원한 물품을 확인하고 분배 상황 등을 모니터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에 본부를 둔 대북지원단체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5살 미만 북한 어린이의 15%가 저체중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북한의 인구수와 어린이 영양실태, 삼림 황폐화 정도 등을 분석한 세계개발지수 2015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5살 미만 북한 어린이가 전체 1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세계은행이 이전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밝힌 저체중 비율 18%보다 3.6% 개선된 것입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2년과 2013년,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5살 미만 저체중 어린이 비율은 줄곧 18.8%에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저체중 어린이 비율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몽골의 저체중 어린이 비율은 각각 3.4%와 1.6%로 북한과 격차가 큽니다. 또 북한에서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유아의 수는 2013년 기준 1,000명당 27명으로 전년의 29명보다 약간 줄었지만 한국의 4명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임신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산모수는 10만 명당 87명 정도로 전년도 81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 9일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 2015에서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의 28%가 발육 부진, 그리고 4%가 체력 저하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영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군의 대테러 작전 중에 알카에다에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지중해에서 잇따르고 있는 난민 참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가 23일 폐막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예멘의 후티반군을 겨냥해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소식부터 살펴보죠. 미국의 대테러 작전 중에 알카에다에 억류됐던 인질들이 사망했다고요?
네, 미국 백악관이 23일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1월 미군의 알카에다 공습 과정에서 미국인 인질 한 명과 이탈리아 인질 한 명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 이날 긴급 연설을 통해 이들 인질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시하면서 당시 작전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내게 있다고 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두 희생자 가족들에게 각별한 애도와 함께 위로를 보내면서 가족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비밀해제하고 자세히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군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미국인과 이탈리아 인질이 희생됐다는 얘기인데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사건은 지난 1월 14일과 19일 발생했는데요.
네.
당시 미군은 무인기, 즉 드론을 동원해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지대에 있는 알카에다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고한 인질 두 명이 사망한 겁니다.
네. 희생된 인질의 신원도 밝혀졌나요?
네, 미국인 사망자는 2011년 8월부터 알카에다의 인질로 잡혀있던 미국인 워렌 와인스타인 박사입니다.
네.
와인스타인 박사는 경영 전문가로 파키스탄에 있다가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인 지오바닐로 포르토로 씨는 구호 요원으로 일하다 지난 2012년 1월 인질로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희생자 가족들이 입장을 밝혔죠.
네, 희생된 미국인 와인스타인 씨의 부인인 일레인 와인스타인 씨는 성명을 냈는데요.
네.
그동안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가 조치를 취해 남편을 석방해 주길 기대해왔다면서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미군의 공습으로 미국 출신 알카에다 간부도 사망했다고요?
네, 당시 미군은 무인기를 동원해 여러 곳에 공습을 가했는데요. 미국인으로 알카에다에 가담한 아흐메드 파루크와 아담 가단은 별도의 공습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으로 가보죠.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린다고요?
네, 유럽연합 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들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2주일 사이에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 1,000명 이상이 지중해에서 선박 침몰 등으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네.
유럽연합이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유럽연합 외무장관과 내무장관들이 룩셈부르크에서 특별 합동회의를 열었었습니다.
네, 2주 만에 뭐 1,0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지중해 난민 참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EU 정상들은 어떤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인가요?
유럽 정상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선택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EU 정상들에게 난민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일부 언론들이 EU 정상회의 초안을 입수해서 보도하고 있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EU 정상회의 초안은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난민 참사를 비극으로 규정하면서 더 이상 바다에 빠져 죽는 난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난민들의 밀입국에 이용되는 선박을 찾아내 파괴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하는 내용이 있고요.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밀입국 조직에 대한 공동군사작전을 실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지중해 지역 해상 순찰과 난민 수색 그리고 구조 작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 그리고 튀니지와 이집트, 수단, 말리, 니제리에 대한 국경 순찰을 지원해 애초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널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초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중해를 이미 건너온 난민들의 정착과 관련한 대책은 없나요?
있습니다. 난민 정착과 관련해 난민들에게 5천 개의 거처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이 정상회의 초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난민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탈리아, 그리스 등으로 건너온 난민이 지난해 21만 명, 그리고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벌써 3만 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너무 적은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네. 한편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이 지중해 난민 참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나요?
네, Amnesty는 지중해 난민선 참사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유럽 지도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 지도자들은 선박과 항공기 등을 통해 지중해 순찰을 확대하는 인도적 작전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중해가 난민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뭐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로 내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인데요.
네.
가난과 전쟁 그리고 정치적 소요 등을 피해 유럽으로 가서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겁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근거지인 시리아와 리비아를 중심으로 탄압을 피하려는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없는 낡은 선박에 난민들이 정원을 초과해 승선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 국제이주기구 IMO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이 3천여 명으로 지난 2013년에 700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또 2000년부터 계산하면 2만 2천 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반둥회의라고 하는데 이 회의 소식 살펴보죠.
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23일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폐막됐습니다. 비동맹 운동의 시발점이 된 지난 1955년에 반둥회의가 개최된 지 60주년을 맞아 이번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이번 회의에서는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신흥국들의 경제력과 정치력 증대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네.
이번 회의를 주최한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타결된 합의는 개발도상국들이 세계에서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돋보인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역시 중국인데요.
네.
중국은 관세를 인하는 한편 자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통한 자원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적 약속이나 구속력 있는 협정은 거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가 하면 이번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양측에서 이번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일본 정부 반응부터 볼까요?
일본 정부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일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에 양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여러 수준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관계 개선의 흐름을 확실하게 하자는 양쪽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중국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의 흑내이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이 중일 관계가 한층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 언론들도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의 긴장 관계 완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뭐 전문가들 역시 이번 정상회담을 중일 관계 개선의 신호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네.
이번 중일 정상회담이 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은 될 수 있겠지만 아직도 두 나라가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거사 문제인데요. 중일 정상회담 당일인 22일 일본 의원 100여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인 23일 아베 내각 관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적으로 참배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개인적인 방문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중국은 일본이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군국주의를 깊이 반성해야만 중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죠. 예멘 사태의 속보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했군요.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3일에도 예멘의 수도 사나를 비롯해 남부의 아덴, 타이즈, 알달리 그리고 라후즈 등 반군 거점을 공습했는데요. 목격자들은 이번 공습이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남부 주요 항구 도시 아덴 일대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1일 결정적 폭풍으로 명명된 공습 작전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습 중단을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인 20일 예멘의 아덴과 타이즈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고요. 이어서 23일에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사우디가 공습 중단을 선언한 뒤 24시간 동안 공습으로 수십 명이 죽고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사우디의 압델 알 주베이루 미국 주재 대사는 22일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이 중요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하면서도 사우디는 필요에 따라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카터 장관은 예멘으로 가고 있는 이란 선박들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제공할 최신 무기를 실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20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카터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는데요. 카터 장관이 이란 화물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미국은 예멘으로 이동하는 이란 선박과 관련해 현재 핵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 등 전함들을 예멘 해역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MS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란이 후티 반군에게 제공하는 무기가 현지의 해상 운송을 위협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보죠. 중국 당국이 국외로 도피한 부패 사범 10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검거에 나섰군요.
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22일 국외 부패사범 권고와 작물 회수를 위한 조치 하나로 국외 도피범 100여 명의 명단과 신상 명세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공개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공개한 목록에는 도피범의 이름과 사진, 성별은 물론이고 이전의 직업, 신분증 번호, 여권 명세, 혐의, 도피 일자, 그리고 도피 국가 등 방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제1호 수배자는 여성인 양슈주 전 저장성 원저우 시장인데요.
네.
양 전 시장은 미국 영주권을 다른 이름으로 취득한 뒤 공금을 횡령한 채로 2003년에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명단이 공개된 도피범 100명 중 절반가량이 정부 부처나 기업의 수장으로 파악됐고요.
네.
이 밖에 경찰관과 회계사, 기업 재무 담당자 그리고 은행원 등도 있었습니다. 도피범들의 주요 혐의는 뇌물 수수와 부패 그리고 횡령 등인데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이들 전원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연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22도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수도 평양, 막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2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오전에 막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22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21도. 함흥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0도 예상됩니다. 청진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4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2m, 먼 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2015년 4월 24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 방송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우선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이곳 미국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리고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이어서 미국의 여러 주에 얽힌 재미난 인물과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커네티컷 주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Connecticut, our official nickname is the Constitution State. We had the first Constitution, even before the Constitution, we had a Constitution.
커네티컷 주의 공식 별명은 Constitution 주입니다. 커네티컷 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헌법을 만든 주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배우는 English with You,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is for America. B is for Boston Tea Party.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This continent was first discovered by a mariner, Enrico Vespucci.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He don't do hardly nothing at home with his horses. I do.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쉰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I'm American. When I was a very young child, my mom would take me.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